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 생활 5년 차인 컴퓨터 디자이너 최성국 씨.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자리죠.
올해 나이는 35. 4.16 만화 영화 촬영소에서 일했던 평양의 인재였습니다.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깎고 섞은 머리.
일본과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 팔다가 한국 영화, 드라마, 동영상을 복사해 파는 공급책으로 돈을 벌었고.
서로 지켜주고 나는 재미를 보장해주고 돈 보장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커버서주고 이러는 거죠.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돼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위 지도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방지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최성국 씨.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된다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이제 다 살았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양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를 들여가 리원군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딱 보면 어디를 만지면 예뻐지겠다는 걸 알아요, 보면. 사진 딱 찍고 포토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샵해가지고 착 인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남다른 장사 수완으로 편의관리소에 디지털 사진관을 냈지만 최성국 씨를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 웃으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인관계 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굴복한 거로 생각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틀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더라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상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계획된 연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게 토대가 나쁘고 토세가 나쁘고 신분이 나쁘니까 여기서는 북한은 신분사의 계급사이다 보니까 신분이 나빠갖군 이러면 써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권력자와 권력자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권력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딸이 있는 집이 둘이 있더라고요.
당시 리원군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최성국 씨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려야 해가지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 딸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작전인 거죠. 그래가지고 걔가 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터득한 게 뭐냐면요.
무용담 같은 최성국 씨의 연애사가 시작됐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끌려들더라고요. 내가 얘를 보고프고 내가 얘를 사랑하고 하면 계속 얘한테 계속 나를 높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코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관심 없는 듯하고 뭐 그러니까 부끄럽네. 끌려오더라고요.
마음을 주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하는 밀고 당기는 수법을 들이밀었고.
아, 밀당? 밀당, 어, 맞아. 그거, 그거는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이건 북한에서 상상도 안 돼.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진짜 조선시대 같은 북한에서, 이게 그것도 시골에서.
그녀가 다가오는 듯할 때 더 모른 척하며 외면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내가 죽어도 잊지 않을게. 내 진심이었어요. 잊지 않을게. 근데 내 모습 좀 봐.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 신부는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네가 나와 결혼하면 너네 아버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사랑에 꼭 보답할게. 6개월만 시간 달라. 그럼 내가 이걸 다 깨끗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딱 붙잡더니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뭐 힘드냐고. 같이 하면 더 빠를 거 아니냐고. 같이 하자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같이 하자고. 그럼 먼저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여성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최성국 씨. 평양에서 온 추방자에서 힘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가자고.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까지, 아, 얘네 아빠한테 뭐라 뭐라 하던 위원장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이혼을 국가적 범죄로 인식했던 분위기 덕에 최성국 씨는 그렇게 리원에서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이혼하는 건 범죄예요, 범죄. 왜 범죄를 지금 부추기냐? 이거 말이나 되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버텨내고, 그 와중에 저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집도 그 이혼권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배도 사고 고기잡이도 한쪽으로 시키고 고기잡이 사업도 하고 컴퓨터 판매, 사진, 그뿐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석탄 매굴 찾아 돌아다녔어요. 중국 투자가들 잡아가지고.
평양도 떠들썩하게 했던 최성국 씨의 소환은 리본에서 더 대담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가족을 살리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를 가서 탁 꼬이니까 그 자리에서 속방. 그 자리에서 속방돼갖고 들고 나왔죠. 딱 나오니까 집중감시 대상이더라고요. 아, 집중감시는...
가족은 석방됐지만 감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24시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시의 눈길. 누구를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방에 민감한 귀와 눈이 있었습니다.
집중감시는 받아본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어느 날, 외로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얘한테 우지했는데 얘가 내 감시하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정확히 감시하는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2중, 3중, 4중 막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근데 나는 좀 촉이 빨라가지고 바로 알아버려가지고 거꾸로 이용을 하죠.
감시하는 귀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일이 있는데 하루 일 안 나가요. 친구한테, 야, 누구야, 나 배고파서 일 못 나가겠어. 그러면 얘는 가서 보고요. 얘가 배고파서 일 못 나간다고. 근데 사실 나는 배고파서 일 못 나간 게 아니고 내 일을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이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랑 가족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을 시켰죠, 먼저. 여기서 못 산다 하고 탈북시켰죠. 그래서 가족이 먼저 다 탈북하고,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성국 씨는 더 요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탈북시킬 때에는 집중감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란하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둔한 짓 하는 거지. 그럼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막 담배 주고 내 담배랑 뇌물 고이고 보내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감시조가 다 나한테로 쏠린 거예요. 이때 엄마랑 가족이 탈북시킨 거예요. 그렇게 어이를 떠들었어요. 내가 막 강짜 막 크게 막 소란을 피운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탈출 소식은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어야 했던 최성국 씨. 이번에는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 보위부를 찾아가 거짓의 가족 행적을 알렸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는데 지금 함흥에 있다. 돈 바꾸러 나갔다. 돈 바꾼다는데 달러를 내화돈으로 바꾸는 거. 돈 바꾸러 함흥에 갔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 함흥에 같이 가자 해갖고 해산으로 갈 추격조를 데리고 또 함흥으로 갔어요. 유인한 거죠. 이러다가 초보를 받아가지고, 초보라는 게 그래요. 초보를 주자고 해도 내 소문이 너무 그 이영군 바닥에 너무 퍼져가지고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나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거, 죄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막 강제로 했다는 게 노동단련대 6개월. 그래서 내가 단련대 갔다가 나와서 좀 이따 탈북한 거죠.
가족들은 이미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걱정했던 어머니는 한국 정착과 동시에 최성국 씨의 탈북을 준비했고, 국경까지 무사히 가는 일이 더 요원했던 최성국 씨는 또 한 번의 거짓 정보를 흘려 보위부의 집중 감시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해상까지 가는 건 합법적이죠. 어떻게 갔냐면요, 집중 감시 대상이고 탈북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꾸몄어요.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수입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라 이런 소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딱 촉각을 건드세우고 딱 집중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위부가 이제는 너무 나한테 감시가 들어오는 것 같다 할 때 보위부장을 찾아갔죠.
최성국 씨가 흘려 만든 소문과 직접 설명하는 정보가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분도 이렇고 진짜 죄도 많은 가족인데 조국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의 죄를 벗고 싶다. 내가 간첩을 잡겠으니까 나한테 임무를 달라. 스파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본인이 직접 보위부를 찾아가 가족의 탈북 계획을 알려온 것은 상당한 사건. 최성국 씨는 보위부가 인정하는 스파이가 됐고, 최성국 씨를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조가 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사까지 갈 수도 없어요. 못 가요. 근데 나름 임무 받고 가니까 간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날 또 미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행을 달고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떼버리는 거지. 순간에.
용이 주도하게 감시자를 떼어버린 최성국 씨.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엄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계획된 연애, 계획된 탈북.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월에 떠나가지고 2010년 10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1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